희망지성 정규 뉴스.
중국 대사관의 부당한 압력으로 한때 대관 계약이 취소 통보됐던 션인 예술단 서울 KBS홀 공연이 5월 6일부터 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신청 합의부는 2016년 4월 19일 션인 내한 공연 주최사인 뉴코스모스 미디어 NCM이 KBS를 상대로 낸 공연장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NCM은 작년 12월 서울 KBS홀로부터 대관 승인을 통보받고 지난 1월 4일 KBS홀과 션인 공연 대관 계약을 완료한 뒤 곧바로 각종 광고와 홍보 및 매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KBS 측은 지난 2월 26일 돌연 NCM 측에 대관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NCM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KBS ETV를 통해 송출 중이던 션인 공연 스팟 광고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당시 KBS는 션인 공연이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인 KBS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과 션인 공연이 파룬궁 수련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공연 내용 중 파룬궁 관련 내용이 일부 있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내세웠지만 NCM 측은 KBS의 대관 신청과 계약서 작성 시 션인 공연과 파룬궁과의 일부 관련성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KBS가 밝힌 취소 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션인 예술단은 중국에서 공산당에 의해 파괴된 중화 전통 문화를 부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뉴욕에서 설립되었으며 매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3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션인 예술단은 뛰어난 예술성과 작품성으로 공연 예술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으며 뉴욕 링컨 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 등 세계 최고 극장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특히 문화대혁명 때 공산당이 파괴한 전통문화가 션인 예술단 공연을 통해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매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션인 공연을 방해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대사관은 한국의 모든 공연장에 대관 취소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압력에 대해 울산과 전주, 경기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극장 측에서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 대사관 측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KBS홀은 중국 대사관의 강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대관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결국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션인이 순수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공식 입증된 것이다. 세계 최정상의 공연을 서울 시민들이 KBS홀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의 주관사인 한국 빠른타파 학회 오세열 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대사관이 한국 공연장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방해한 것을 단죄하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방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이유로 인한 공연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KBS홀 공연은 서울 시민들이 션인 공연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션인 예술단 내한 공연은 2007년부터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는 30일 전주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울산 문화예술회관, 서울 여의도 KBS홀, 수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총 11회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 전 현직 상무위원 8명의 친척이 연루된 파나마 문서가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고위 관료 가족과 친지에 대한 경제 활동 제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산당 전면 개혁 심화 영도 소조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상하이 모델을 베이징, 충칭, 광둥,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4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상하이 모델은 중국 관료사회의 고질인 가족, 친인척 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 관료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취업 및 영리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지난해 상하이시가 시범 도입해 운영해왔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고위 관료 배우자는 중국 민간기업의 최고위직과 외국계 기업 고위직에 취업할 수 없으며 고위 관료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기업 취업이 허용되지만 공무원들과 접촉이 잦은 경영, 행정 등의 업무는 맡을 수 없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또 정기적으로 자기 친척의 영리활동 내역을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상하이 모델 확대와 함께 그간 반부패 단속에서 법관마다 제각각이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이 체계화됐습니다. 1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부패 관료 처벌 기준이 되는 뇌물 액수를 현행 5천 위안에서 3만 위안으로 높였습니다. 지난 1997년 정해진 현행 뇌물 기준은 그간 경제 발전에 따른 화폐 가치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현행 형법에서는 뇌물수수 기준에 대해 많은, 상당히 많은, 아주 많은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사용돼 처벌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사법부는 3만 위안 이상을 많은 금액, 2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 미만을 상당히 많은 금액,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많은 금액은 300만 위안 이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결과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고위층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사법부는 또 중대한 부패 범죄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관영 영자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사형 선고를 받은 대부분의 부패 관료들은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받은 뒤 이 기간 중 모범수로 무기징역을 거쳐 유기징역으로 감형받는 제도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범죄가 위중한 부패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으로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시 주석이 고위 관료 가족의 사업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시 주석의 매형과 장가오리 상무위원 사위, 자칭민 전 전국 정협 주석의 손녀가 조세 회피처를 알선해온 파나마 법률사무소 모색 폰세카의 고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리펑 전 총리의 딸도 자신의 남편과 함께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를 소유했고 공산당 총서기를 지낸 고 후야오방의 아들과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낙마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아내 등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관련 보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궈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사건이 조사를 끝내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궈 씨에게는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 다른 혐의도 제시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파룬궁 박해추적조사 국제조직은 궈보슝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 장기적출 만행에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중공 관영신화통신은 궈보슝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군사검사원은 권 씨가 직권을 남용해 진급 또는 인사조정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직계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궈버슝은 현재까지 낙마한 중공 군인 중 직위가 가장 높습니다. 궈 씨는 앞서 낙마한 쉬차이 허우와 함께 중공 군사위에서 비슷한 시기에 부주석을 역임했던 사람이 전부 뇌물 혐의로 낙마한 새로운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중공군 역사상으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궈버슝과 쉬차이 허우는 장쩌민이 1991년 중공중앙군사위의 주석을 맡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앙군사위원이 되었고 각각 2002년 11월, 2004년 9월 중공군사위 부주석이 되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2015년 3월 11일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쉬차이 허우와 궈버슝은 장쩌민이 중공군사위에 있을 당시 오른팔 역할을 했고 후진타오를 견제하고 장쩌민의 세력을 키우는데 주동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룬궁 박해추적 조사에 따르면 이 외에도 궈버슝은 중공군사위 부주석으로 지내는 동안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만행에도 깊이 연루됐습니다. 특히 중공군사위 총후 근부는 장기적출의 핵심 기관으로 밝혀졌습니다. 파룬궁 박해추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후 근부는 군대 시스템과 국가 자원을 이용하여 북경의 상급 기관에 알리고 파룬궁 수련생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파룬궁 혐의로 잡혀온 수련생들의 혈액을 검사하여 번호를 매겼고 이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군차, 군함 전용 군부대 및 군 시설을 이용하여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가압하고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급 생체 장기 보관소와도 같았는데 총후 군부는 그들을 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모았습니다. 보고서는 총후 군부는 각종 방법을 통해 군 병원 혹은 지방 병원에 생체 장기를 공급했는데 공급 시 현장에서 바로 현금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병원 측은 현금으로 장기를 구입하고 손익에 대해서는 알아서 책임져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 중공군사위 부주석이던 궈버슝은 1월 23일에서 11월 4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추적조사원 주용강이 생체 장기적출과의 관련 여부를 알기 위해 궈 씨에게 접근을 시도했는데 궈버슝은 중공군사위가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적출 사건과 연관됐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기밀이 보장되는 전화를 통해 상세히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중공의 반부패 정책으로 낙마한 관원 중 절반 이상은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에 연루된 인물들입니다. 저명한 평론가 제수원 박사는 중공에서 관원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윤밖에 없다며 모든 관원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시진핑의 호랑이 잡기와 파리 잡기 중 자신의 관직과 이윤을 위해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에 가담했던 많은 관원들이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22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